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혹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겠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요, 그것이 마땅한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의 제1차 수신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 당신들은 세상 편에 서 있는데 세상 편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당연하겠으나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고 교리적으로 지적으로 동의는 하면서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참 중요하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양다리를 걸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중간지대 어디선가 자꾸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날에도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갈팡질팡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언제까지나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말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죠. 세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기 전에, 즉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삶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선택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에게 질문 형식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 첫 번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잃을 것인가?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사를 갈 때, 집을 살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도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가 이것을, 이 장소를, 이 물건을, 이 사람을, 이 프로젝트를, 이 직자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어떤 혜택을 얻게 될지를 생각해보고 당연히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참 중요한 기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함과 동시에 이것을 선택함으로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유익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면 그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억만장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만 그에게 양도를 해준다면 100억을 지금 당장 현찰로 주겠다고 합니다. 벌써 귀가 솔깃해지겠죠? 아마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놓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 내가 얼마든지 기꺼이 다 내어줄 수 있어. 아니, 설령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라고 할지라도 주면 되잖아요. 100억으로 훨씬 더 좋은 집을 새로 장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무엇을 양도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 나의 심장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꼭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나의 가족을 생각해요. 그래, 이 한 몸 희생하여 내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면 내 심장도 꺼내줄 수 있지 뭐. 아니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극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을 양도해주면 100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럼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익인 건 맞지만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나의 심장을, 나의 목숨을 잃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논리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1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 탐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기왕이면 다 홍치 말하고 이 세상 한번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출세하여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냐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은 없어.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양자 택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세상의 성공, 출세, 안락한 삶, 폼나는 인생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내가 갖고 싶어요. 거머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큰 유익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머쥐는 순간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기쁨이, 참된 평강이, 참된 자유가, 참된 만족이, 참된 생명이,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세상 온천하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편하게 폼나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미치는 장사는 없겠죠. 내가 무엇을 얻을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선택으로 인하여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은행의 잔고도 탈탈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저와 여러분은 깡통 차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 이게 재밌는 내용이 아닌데 왜 웃으실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서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다 털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노숙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세상의 것을 소유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동일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죠?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뭔가요 그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돈을 사랑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것을 무엇 하나라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으면 자 이제부터 네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 A, B, C, D, E, F, G야. 이거 잘 지키면 천국 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관계예요. 생동감 넘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로서 불러주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 자꾸 다른 데 가서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여성에게 한눈 팔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전부를 내어걸고 사랑하니 너도 전부를 내어걸고 나를 사랑하며 세상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은 괜찮다. 다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무늬를 띤 채 세상 사랑하는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요, 10년만 넘게 하잖아요. 기독교인인 척 또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척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오직 예수인 척 도가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들로만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명품백을 더 사다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폼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주님만 사랑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분을 가지고 와서 나의 욕심을 정당화시키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을 정말로 구제하는데, 봉사하는데, 선교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안 되는 정도만 간신히 조금 헌금 해놓고 나머지 모든 재물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후에 남는 돈은 계속해서 쌓아두고만 있다. 그 사람은 100%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런 척하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포장하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우리의 재물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또한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최대 비극은 우리는 항상 둘 다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이 세상의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이상하고도 괴상한 일일 뿐입니다.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한눈 팔 수가 없는 것이요. 한눈 팔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불륜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깨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할까요? 이유가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 인간의 내면은 굉장히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저 내연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해서 불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유명한 대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불륜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집착이고 정욕일 뿐. 내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내연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연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냥 호기심에 불장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유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피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아주 왜 바람피는지 뚜렷한 공통분모는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킬 거라고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런 짓 하지 않았겠죠. 어떤 이유에서 불륜을 시작했든 그것을 지속하는 이유는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꼭 들키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많은 커플들을 카운셀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남자분이 바람을 폈고 직장의 여직원과 같이 바람을 폈어요. 그것이 이제 지속되면서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히죠.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아내분이 그곳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분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를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 남자분이 정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체격이 굉장히 건장한 분이었는데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정말 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아닌 저 내연녀를 그냥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서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해 나간 것 뿐인데 저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이 선택을 인하여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려고 할까요? 얼마든지 나의 연기력으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누구를 속이려 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기에 속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진정한 관심사이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무늬는 띄고 있으면서 신앙의 포장지로 나를 감싸 안으면서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나는 알아요. 나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를 궁리하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무엇인가를 더 거머쥐려고 하는데 온통 마음이 가 있는지 하나님한테 갈 필요도 없이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 혹시라도 아직도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선택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이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반드시 고려해봐야 되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되는 질문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것의 출처가 어디인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좋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봤더니 5만 원짜리 지폐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사업터에 매상액이 쭉쭉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예상치도 않았던 거액의 돈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그게 맞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오.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은 해봐야 됩니다. 이것의 출처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온 인류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제3대 유혹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1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국엔 세 가지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유혹에 온 인류가 다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디서 많이 봤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시작점에서부터 이 세 가지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저 산악과를 한번 따먹어봐. 따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서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딱 바라봤어요. 그 나무를 바라본 즉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지라. 먹음직도 하다 뭘까요? 육체의 정욕. 그리고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지라 이생의 자랑. 이거는요, 갑자기 21세기의 사탄이 만들어내는 신무기가 아니라 인류의 시작점에서부터 항상 인류가 넘어져 왔던, 무너져 왔던,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의 주된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세 가지 유혹에서 다 무너져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와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하죠? 따먹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왜 따먹었을까요? 좋아 보이니까, 나빠 보이니까 따먹었을 리는 없잖아요. 이거를 딱 먹으면 내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정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을 먹고 내가 망할 줄 알았더라면 세상에 누가 따먹었겠습니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걸 따먹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먹었죠.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다 좋아 보이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할 만큼 좋아 보이니까 따먹은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나타나지 않아요.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좋아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났던 이 사람이 평생의 소중한 인연이 될 것 같았어요. 지금 이 기회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 같았어요.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이 재물이 나를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의 시작으로 이끌어 줄 것만 같았어요.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졌겠죠. 나빠 보이는데 가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인가? 그래서 오늘의 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출처를 기억해야 이곳을 선택할지 말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문학의 고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나다니엘 호돈의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 책에 보면은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동네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생아가 있어요. 딸을 하나 낳는데 그 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헤스터 프린은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는데 바람을 핀 거예요. 다른 남자의 관계에서 이제는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전 남편과는 갈라서게 됐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이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자, 이 소설에 등장하는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큰 대표적인 죄인이 헤스터 프린이라면 이 소설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성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성자로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딤지데일이라고 하는 목사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점점점 악화되는데 어느 날 다른 동네에서 로저 칠링스워스라고 하는 의사가 이사가 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칠링워스라고 하는 의사가 딤지데일의 주치 역할을 해줍니다.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딤지데일 목사가 칠링워스라는 의사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건강은 더 쇠퇴해져가고 그는 더 피폐해져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알고 있죠? 또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칠링워스라고 하는 이 의사는 헤스터 프린의 전남편이에요. 아내가 바람을 펴서 아이를 낳은 거죠. 남편이 누군지가 궁금했어요. 그 마을로 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 딤지데일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측근으로 행세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죄책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딤지데일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딱 보면은 유능한 의사가 나의 주치의가 된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의료 서비스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출처를 본다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겉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해서 무조건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단연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과연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언제까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슈퍼마켓에 가셨어요.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식빵, 계란, 우유 사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겠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돈 주고 구입하는데 우리는 유통기한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이 계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참 탐내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 관한 모든 것, 그 유통기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 말씀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언제쯤 지나갈까요? 아무리 오래 가도 100년을 넘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100년 후에는 내가 없으니까. 아무리 유통기한을 많이 준다 해도 100년 미만입니다. 말이 좋아서 100년이지 대부분의 경우 20년, 30년을 넘기지 못해요. 유통기한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는데 유통기한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영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영원히 머물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무엇이 돼야 할까요? 물론 딱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아주 두드러진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무조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생애를 마감하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더 많은 쾌락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좀 더 착하게 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본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나그네로, 순례자로, 여행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가치관이 달라야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에 집착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전부의 100분의 1도 아니요. 잠시 스쳐가는 찰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치관이 달라도 판이하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가 좋아 보였나? 뭐가 중요해 보였나? 돈, 명예, 권력, 안락한 삶.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게 너무 시시해 보여서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야, 내가 저런 거에 인생을 걸고 살았어? 이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작게 보이던 게 크게 보여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중요해 보던 게 하찮아 보여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장 소중한 거는 믿음, 소망, 사랑, 관계, 사명.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론이고 실제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차이점이 없어요. 적어도 그 차이점이 눈에 안 보여요. 오늘날 왜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미디어가 교회를 비난하는지 아세요? 그들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는 짓이 그들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왜 실망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항상 불안해요. 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니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럼 한번 보여줘봐. 당신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도 갈급하거든요. 그들도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다면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삶으로. 근데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나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뿐이니 실망해서 더 비난의 손가락질은 거세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여다보니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서 답답했는데 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삶에서 답이 안 보이니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있을 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가 차이점일까요? 사두개인과 서기관 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요, 무엇이 없다고 믿었죠?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반대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죠. 그들이 피 터지고 박 터지게 싸우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결국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부활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서기관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이스 플레이 예수님. 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쵸! 부활은 있죠! 그렇게 그들의 대화가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만 읽으면 아, 하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손을 내리고 서기관들의 손을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구절인 47절 예수님께서 최종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서기관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방금 논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으며 오답을 말한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고 했으니 정답을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답을 말한 사람이 더 심하게 혼나야 되는데 정답을 말한 사람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딱 보시니까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네들은 똑같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사두개인들은 적어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서기관은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믿는다고 해요. 그곳으로 인해 논쟁까지 벌여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 너희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얘들아 잘 들어봐.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부디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피부에 안 와닿죠? 자,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이 최근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옆집 아줌마야 나야 물어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요? 왜죠?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옆집 아줌마를 안 좋아하니까. 그쵸?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남편이 옆집 아줌마를 자꾸 쳐다봐요. 뚜껑 열리겠죠? 물어보겠죠? 옆집 아줌마야 나야? 그거예요. 오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세상 편에 서지 말고 내 편에 서거라 할까요?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한눈 팔거든요.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이니 나니 선택하거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자니. 내가 전부를 내어 걸고 너를 선택했잖니. 내 목숨을 내려놓고 너를 살려 나의 신부가 되게 했잖니. 그러니 너도 마음을 다해 나만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부를 내걸고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